요한일서 13번 메시지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다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린 자녀들 2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이들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어린 자녀를 뜻하며 테크논의 지소사인 테크니온의 복수형 테크니아입니다. 그 단어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애정어린 말이다. 그 단어는 성장 정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2장 12절, 28절, 3장 7절, 18절, 4장 4절, 5장 21절, 요한복음 13장 33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용되었다. 나이 든 사도는 그의 서신을 받는 모든 수신자들을 주 안에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로 여겼습니다. 13절부터 27절에서 그는 그들을 세 부류, 즉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아버지들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2절, 28절, 29절은 일반적으로 모든 수신자들에게 말해진 것이고 13절부터 27절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따른 세 부류에게 각각 말해진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 2장 1절에서 요한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란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교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거듭난 믿는 이들이 죄를 짓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서 1장 5절부터 10절에 언급된 것들입니다. 요한은 그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고 이 서신의 수신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과 다음 문장이 나오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이란 말은 거듭난 믿는 이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그들이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나 만일 그들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그 교통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다의 헬라어는 부정과거 가정법이며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 번의 행위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요한이 죄와 죄의 자백과 하나님의 사하심과 깨끗게 하심을 받는 것에 관해 쓴 것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 그의 목적은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1장에서 지적한 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의 교통이 깨어집니다. 만일 이 교통을 유지하려면 우리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본 서신의 1장에서 요한이 쓴 글의 주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1장에서 요한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았으며 이 생명이 우리를 신성한 교통 안으로 인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교통 안에서 빛을 받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내주하는 주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이 주에 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듭난 후에라도 아담을 통해 인류 안으로 들어온 죄는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분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계속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 인류 안으로 들어온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이며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통이 깨어진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누림을 잃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필요에 대한 경고와 상기시켜줌과 명령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받았고 이제 그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누림이며 3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낳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만일 죄가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속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누림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의 누림 안에 교통 안에 남아 있고자 한다면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우리를 손상시키고 3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깨뜨리고 거듭남을 통해 받은 신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으며 죄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1장을 쓴 요한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에 대한 누림을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의도요 또한 그의 기대였습니다. 더욱이 이 말은 죄 짓는 것에 관한 경고요 충고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 2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에게는 믿는 이들이 항상 자신들을 범죄함에서 지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에 관해 조심한다 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투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곧 돕는 자를 가리키며 법적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사람, 즉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함, 위로 곧 위로자, 안위자를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그것이 영어화된 형태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문제나 일을 돌보시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이신 실제의 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우리의 소송을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죄를 지을 경우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 예수님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로 그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장에서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항상 깨끗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그는 더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이신 한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비하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우리 영 안에 계신 보혜사. 이미 보았듯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말, 전치사 파라와 클레토스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말을 합해보면 우리 편으로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신약에서 오직 요한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동안 한 분의 파라클레토스, 곧 한 분의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는 곧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하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칭해진 분은 지금 우리 안에 생명주는 영으로 계시며 첫 번째 보혜사였던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보혜사에 대한 예로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기는 발전소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기는 가정에도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기의 두 끝, 한쪽 끝은 발전소이며 또 한쪽 끝은 가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인 발전소로부터 흘러나와 전기가 적용되는 곳인 가정에 이르게 될 때 두 끝은 연결됩니다. 우리는 발전소에 전기를 하늘에 계신 보혜사이신 주 예수님으로, 집에 있는 전기를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 즉 또 다른 보혜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영 안에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영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한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우리 영 안에 계신 보혜사 둘 모두를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회복역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경우 보혜사로, 요한일서 2장 1절의 경우 대언자로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서 이 헬라어 단어는 역시 보혜사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경우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적합한 번역은 보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뭔가 주님의 떠남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자께서 오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자들은 그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아버지께 또 다른 위로자, 즉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위로의 뜻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분이야말로 참된 보혜사이십니다. 영적인 변호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로 번역하는 것 또한 옳습니다. 고대의 용법에 따르면 이 헬라어는 변호사, 법률적 대언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상황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는 다릅니다. 즉, 그 상황은 대언자나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말이 말씀의 번역에 사용되는 것은 사실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숙고한 끝에 우리는 대언자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2장 1절의 대언자는 실상 영적인 변호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마치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기는 간호사처럼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또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올바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상담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라클레투스도 역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습니다. 다비는 요한일서 2장 1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각주에서 설명하기를 보호자라는 단어는 각 방면에서 소송 의료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로마인 보호자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로마인 보호자의 기능은 오늘날 변호사의 역할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문제 전체를 변호사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변호사는 우리의 사정을 돌봅니다. 이것이 2장 1절에 있는 우리의 대언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매우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돕고 양육한다는 사상과 상담한다는 사상과 위로한다는 사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송 사건을 돌보는 대언자, 곧 변호사라는 관념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심. 2장 1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이란 말은 1장 2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각 경우에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인데 누구와 연합하고 교통함으로써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격의 운동 전치사입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요한이 여기서 아버지라는 신성한 칭호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 예수님이 또 맡으신 우리의 소송권은 가정의 일, 즉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후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범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화해제물이신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아버지와의 중단된 교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범죄를 또 맡으시는데 이는 우리를 신성한 교통의 누림 안에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왜 요한이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다고 말했는지 궁금히 여겼습니다. 대언자란 법적인 소송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법정에서 재판관과 함께 대언자, 즉 변호사가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필요합니까? 거듭난 후 우리 주의 소송은 아버지와 가정법원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죄를 지을 적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판관은 재판관이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법정은 영적인 가정이며 우리의 소송사건은 가정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정의 일원이신 맏형님, 즉 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맏형님께서는 우리의 소송권을 또 맡으십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대언자가 계시다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계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그분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 소송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정에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명칭, 즉 대언자와 아버지를 갖습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신성한 가정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대언자라는 명칭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소송권을 맡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에서 우리에게는 맏형님께서 우리의 소송권을 맡으실 대언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안의 진리는 언제나 균형 있게 제시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진리 역시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라는 명칭은 사랑의 표시이며 다른 한편으로 대언자라는 명칭은 의의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 행동한다면 아버지는 그에 대해 소송, 즉 의의 기초를 둔 문제를 갖게 됩니다. 비록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계속 돌봄을 받겠지만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문제를 갖게 되므로 그 아이를 징계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맏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다거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보다 그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2장 1절에 있는 요한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신 우리의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범죄하는 상태를 돌보고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대신에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의로운 분이시요 의인이십니다. 오직 의인만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송 사건을 가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릇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릇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송 사건을 돌보기 위한 의로운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 2장 2절에서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함이심이라. 여기와 4장 10절에서 쓰인 화해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입니다.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나오고 2장 1절에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이제 2장 2절에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 죄들을 깨끗케 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우리의 화해 제물이십니다. 화해라는 말은 진정시킴 또는 화평을 이룸을 뜻합니다. 자녀가 그릇되어서 아버지가 그에게 문제를 가질 때 그들 사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평을 이루고 아버지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달래는 것이 화해입니다. 2장 2절에 있는 화해 제물이란 말을 이해하는 데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속죄수에 관해 바울이 말한 말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수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있는 힐라스모스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있는 힐라스코마이와는 다릅니다. 힐라스모스는 화해시키는 것, 즉 화해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제물이십니다. 힐라스쿠마이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달래고 화해시키는 것, 즉 화목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힐라스테리오는 속죄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이 단어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 뚜껑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에서 70인 역도 이 단어를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은 그 의로운 요구에 의해 하나님을 접촉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했습니다. 속죄일에 언약궤 뚜껑에 속죄하는 피를 뿌림으로써 죄인 편에 있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통치상 그분의 의에 조금도 상치듬이 없이 심지어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그분의 영광을 지닌 그룹이 주시하는 가운데 만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뚜껑 위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화해제물 혹은 속죄제물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동일한 단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하여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그분의 의의를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속죄소이심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는 화해제물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들을 완전히 속죄했으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분 자신을 우리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족되셨고 진정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이십니다. 요한은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을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화해제물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제물이신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화해제물은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조건적입니다. 불신자들이 그 효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